다시 한번 오늘 성경 본문 읽겠습니다. 영어로 먼저 읽고 한글말로 누가복음 15장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And he arose and came to his father. But when he was yet a great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had compassion, and ran, and fell on his neck, and kissed him. And the son said un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in thy sight, and am no more worthy to be called thy son.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몇 마디의 표현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 기쁨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좋다 또는 환상적이다 라는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짧은 표현을 듣는 것만으로 한 사람의 마음속에 느껴진 그 기쁨의 깊이를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아기가 처음 태어난 후에 아버지가 그 자식을 처음 만난 후에 느낀 기쁨을 물어본다고 합시다. 그는 몇 마디의 말로써 그 기쁨의 모든 면들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느껴진 그 기쁨을 다 이해하기는 얼마나 어려울까요? 무언가 때문에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망적이게 되고 심지어 깊은 원망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기쁨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나오는 원망은 한 죄인의 참된 회개를 축하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참된 회개에 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 아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참된 회개의 필요성. 둘째, 참된 회개를 위한 동기. 세 번째, 참된 회개가 없는 위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려주시는 참된 기쁨을 대하고 있습니다. 15장에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비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의 주제, 즉 한 죄인의 회개라는 주제 아래 있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3절에서 말하기를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하실 때 그 비유라는 단어는 단수 명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특징이 있으며 한 죄인의 회개를 인하여 발생하는 기쁨에 대한 서로 다른 세 가지 면들을 세 가지 이야기로 예수님이 비유로 풀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첫 번째 부분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낸 목자의 기쁨을 그리고 있으십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낸 여인의 기쁨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비유의 부분에 있어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낸 아버지의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회개의 그림을 보기 이전에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 이 비유로 설명하셨어야 했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1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한 번에 그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친구 삼으시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김없이 그들은 다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초반부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그 당시 함께 앉아 계신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이 비유 바로 앞에 더 구체적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 비유가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2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고 합니다. 인자는 계속해서 이런 죄인들과 친구 삼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때 당시에 외적으로는 완전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지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온 죄인들의 무리를 즐거워하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도리어 화를 내고 못마땅했었습니다.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비유가 불평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응답이며 변호이며 그리고 재강조라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청을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아들이 아직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그 자기에게 떨어질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분깃을 받은 후 지체하지 않고 그는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와 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의 왕이 되므로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서 먼 나라에서 그렇게 즐거운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방식도 바로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것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죄인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기는 살기 좋은 나라인가요? 이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에게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다섯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상태는 일반 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의 물질에도 끝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물질들을, 그 재산을 쉽게 허비해 버립니다. 얼마나 그 돈들이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더 심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 땅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에게도 뭔가 물질이 부족해서 닥치게 되는 궁금한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쉽게 초조해하고 불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가장 처음 부르시는 이런 부르심을 무시하고 계속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다 잘 될 거라는 거짓된 희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그의 비상 대책은 그 먼 나라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살 방법을 찾아서 계속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여기에도 보면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법으로 대지는 정결하지 못한 짐승이었고 이런 류의 부정한 동물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무시당하였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정 내 문제와 결혼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해결책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채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힘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가 좋다고 하여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 불행을 계속 끊이지 않게 해줄 뿐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단지 멸시받는 동물과 일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멸시받는 동물 중에 하나인 것으로 그가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돼지들이 먹고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16절에서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상황입니까? 죄인은 점점 더 불행해지고 그리고 그는 그 죄악 가운데서 계속 지체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할 때 계속 더 심각해지는 불행을 경험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죄는 더욱더 많은 문제를 가져올 뿐입니다. 네 번째로, 그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게 됩니다. 실망스럽지만 실제로 16절 하반절에서 말하기를 주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다 어려움들이 있으실 겁니다.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다른 사람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고용주가 자기를 도와줄 수도 있다고 이 둘째 아들은 생각했는지도 모르지만 그 희망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도움을 주지 않을 때, 우리의 필요를 보고서도 도움을 건네주지 않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죄인의 상태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17절 하반전에서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그는 자신을 파멸시키고 있으며 모든 죄인의 종착역인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그 누가 계속 그 죄의 상태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죄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잘 돼봤자 더욱 상황이 심각해질 뿐입니다. 이런 먼 나라에서는 어떤 즐거움도 없습니다. 즐거움이 있다 하여도 죄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반항하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죄인의 불행을 볼 뿐입니다. 그가 계속 이 먼 나라에 체류하게 된다면 그 어떤 좋은 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 심각해질 뿐입니다. 그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회개하는 일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우리는 하나님 없는 먼 곳에서 죄와 불행 속에 계속 거할 뿐입니다. 유일한 구원은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이 현실에 대해서 찔림이 있으십니까?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키게 되자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오직 한 가지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계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끝을 보았고 자신의 어리석은 꿈의 끝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실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였고 그의 아버지는 선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각을 하게 되면서 그는 더 이상 그 먼 나라에 체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찔림을 받았지만 그것이 회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가야만 합니다. 정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자신의 손으로 모두 망쳐버린 그 죄인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대지를 들어보십시오. 참된 회개를 위한 동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7번은 회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이며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합니다. 회개란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지점입니다. 이 장 앞부분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기적적인 돌이킴과 효과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10절에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번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양과 같이 생각하지 못하는 짐승이나 생명이 없는 동전 같은 것으로부터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으로 화제를 바꾸어 가며 회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반복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그려주시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보십시오. 이 거지가 된 탕자는 실제로 그 먼 나라로부터 자신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은 매우 먼 여행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까지 그는 매우 피곤하고 지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돌아오는 길에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옷과 신발은 다 헤어졌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매우 무거웠을 것이고 그의 이 마음과 육신적인 필요들로 인해서 그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져만 갔을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이 둘째 아들은 얼마나 마음에 후회가 막심했을까요? 그러나 그때 이 큰 놀라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와 그의 잃어버린 아들 사이에 가장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엄연한 성경의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그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가장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징표들을 보여줍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은 완전하고 나누어지지 않으며 충만한 기쁨입니다. 복음서 기자는 어떻게 이 기쁨이 아버지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그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발은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며 그 아버지의 두 팔은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아버지의 입술은 그 아들의 입술을 맞추고 있으며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을 향한 치근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가득 찬 아버지입니까? 믿을 수 없고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한 명의 죄인이 구원받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사실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전적으로 능력이 없는 죄인은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탄과 어둠의 세력 가운데 놓여 있으며 그가 빛 가운데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빛 가운데로 오자마자 자신의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게 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능력으로 이 회개는 실제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탕자는 계속해서 그의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는 놀라움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어르신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하고 어떻게 이 잃어버린 아들이 다를 수 있을까요? 그 중에 많은 차이점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 잃어버린 아들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식할 수가 있고 그 죄를 말로써 시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보시면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 이 아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는 전혀 자격이 있거나 선한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하기를 나는 아들로서 버림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하는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일꾼들에게 믿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앞부분에서 이 아들은 계획하기를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말하려 하였으나 아버지는 그가 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는 아들의 지위를 최고의 것들, 최고의 옷, 최고의 신발, 최고의 반지, 잔치를 위한 최고의 고기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더 주저함이나 꺼려함이 없습니다. 그는 그의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집에 오게 된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회개 이전에 그리고 회개 이후에 죄인의 상태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전에는 궁핍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기쁨이 충만합니다. 전에는 그의 궁핍한 지위, 그의 불행, 그리고 그의 의심들로 가득 차 있었으나 이제는 그의 안전한 지위, 그의 구원, 그리고 그의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완전한 파괴가 변하여 완전한 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에 없던 존재가 이제는 완전한 존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완전한 회복입니까? 이 이야기는 악한 죄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로 사함받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그는 그 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의가 그를 대신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시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지를 아마 지금쯤이면 아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예수님에게 그와 같이 엄청난 기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을 환영하시게 만드는 이 기쁨이 또한 회개하며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 비유를 끝내지 않으시고 탕자와 같지 않은 또 다른 부류의 죄인들을 위한 비유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오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대지, 참된 회개가 없는 위험입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의 형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둘째 아들의 회개를 맏아들의 그 어떠함과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들로 대표되는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고 계신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회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도덕적으로 완전할지는 모르나 여전히 죄인들인 자들을 부르고 초대하고 있으십니다. 첫째 아들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적인 자만심을 그리고 계신데 이 잘못된 생각과 자기 의의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잔치가 무슨 일인지를 알게 되자마자 맏아들은 첫 번째 반응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가가서 위로하고 친절한 말로 도와주기 위해서 나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28절에서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말합니다. 이 분노는 이 장 첫 부분에 나오는 불평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불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9절과 30절에서 이 맏아들이 말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완벽한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가 가진 의의는 그가 한 것과 그가 하지 않은 것들 위에 세워져 있는 자기의입니다. 그의 동생에 반대하여 그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도 그 마음의 어두운 곳에 이와 같은 원망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행하고 하지 않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때 왜 이런 원한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일까요? 왜 이 마천과 같이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았다는 듯이 도리어 화를 내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이 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청에게 하는 말로 오늘 비유는 끝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의도는 그 맏아들과도 기쁨을 함께 즐기고자 하는 것임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맏아들은 자기가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보다 더 잘못된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함께 기뻐할 것을 청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첫째 아들 또한 그 기쁨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너무 잘나서 그가 너무 의로워서 다른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죄 중에 잃어버린 아들의 완벽한 회복에 대한 질투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맏아들 또한 죄인임에도 그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로 그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 우리가 행한 선한 일에 기초하고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 비유가 여러분에게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타락해서 빗나가 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첫째 아들과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이미 죄에 대한 기본적인 회개는 다 했다고 생각했기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버그 성문에 95개조 방방문을 공시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방방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명령은 믿는 자의 전 생애에 뉘우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도한다 라고 말입니다. 500년 전에 개신교 개혁이 회개의 말과 시작되었습니다. 참된 개혁은 오늘 우리의 회개와 함께 시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어린 양을 찾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동전을 부지런히 찾는 여인입니다. 그분은 집 나간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을 다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죄인 중에 가장 악독한 죄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구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분은 이제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